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새벽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부여의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이란의 미군 무인기 격추와 관련해 이란이 큰 실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인터넷 트위터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이란의 미군 무인기 격추 사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앞서 이란은 20일 자국 영공을 침입한 미군 무인기 드론을 격추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성명에서 미군 무인기 글로벌 호크가 호르무즈 해역과 가까운 이란 남부 상공을 침입해 간첩 활동을 했다며 대공 방어 시스템으로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미군 당국은 이란 측의 발표 내용을 즉각 부인했습니다. 중동 지역을 관할하는 미 중부사령부는 사건 당시 무인기를 포함한 어떤 미군 항공기도 이란 영공을 비행한 사실이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군 관계자는 호르무즈 해협 인근 공해상에서 이란의 지대공 미사일로 미군 측 무인기 항대가 격추됐다고 말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중동의 원유 수출 주요 경로입니다.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는 유조선에 대한 공격 사건이 잇따랐고 미국은 이란을 배후로 지목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이에 따라 중동 주둔 병력을 1,000명가량 증원한다고 지난 17일 발표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계속 인내심을 갖고 미국과 대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20일 평양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과거 1년간 조선은 긴장 완화를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많이 했지만 유관국의 호응을 얻지 못했다면서 이런 상황은 보고 싶은 것이 아니었다고 말한 것으로 중국 관영 CCTV가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 조선은 인내심을 유지할 것이라며 유관국이 조선 측과 마주보고 서로의 관심사를 해결해 한반도 문제에 성과가 있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김 위원장은 한반도 현안에 대한 중국의 역할을 친화했습니다. 또 김정은 위원장은 중국의 경제발전 과정을 배우고 싶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현재 민생 개선에 중점을 둔 새로운 전략 노선을 관철 중이라며 중국의 경제발전과 민생 개선 경험을 배우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진핑 주석은 북한이 보여준 대미 대화 노력을 평가했습니다. 시 주석은 조선이 보여준 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 비핵화 추동을 위한 노력을 높이 변다면서 과거 1년간 문제 대화 해결을 위한 기회가 나타났고 국제사회는 미북 대화가 성과가 있기를 기대했다고 말했습니다. 태국 방콕에서 개막된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초청하는 방안이 논의된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교도통신은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아세안이 오는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한국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세안 회원 10개국 모두가 북한과 국교가 있는 상황에서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 관여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캐나다 해군 함정이 중국이 민감하게 여기는 수역인 타이완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타이완 언론은 19일 캐나다 군함 두 척이 타이완 해협을 통과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캐나다 해군 소속인 레지나호와 보급함이 18일 타이완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타이완 국방당국도 성명을 내고 캐나다 군함 두 척이 타이완 해협을 자유항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이외의 다른 국가의 군함이 타이완 해협을 통과하는 것은 드문 일입니다. 캐나다가 지난해 12월 미국 정부의 요청으로 몽안저우 화웨이 부회장을 체포한 이후 캐나다와 중국 관계는 악화됐습니다. 중국 정부는 전직 외교관인 마이클 코프릭과 대북 사업가 마이클 스페어 등 캐나다인 두 명을 구금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미 해군 함정은 지난해 7월 1일에 8차례에 걸쳐 타이완 해협을 통과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영기였습니다.
출발 뉴스 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1일 금요일 새벽 VOA 출발 뉴스 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도성문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일 평양에 도착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갖고 미북 비핵화 협상 등 한반도 정세를 논의했습니다. 스티븐 비건 미 대북정책특별대표는 북한과 실무 차원의 협상이 재개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We have noted the ideas that are constructive and that could facilitate progress when our two countries resume working level.
미국 재무부가 북한의 제재 회피에 연루된 러시아 금융회사를 전격 제재했습니다. 북한 지역 오늘은 흐리고 평안북도 지역은 아침까지, 중부지방은 밤까지 곳에 따라 가끔 비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6도에서 19도, 낮 최고기온은 19도에서 29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0.5에서 1.5m, 서해 앞바다는 0.5m로 일겠습니다. 북한을 국빈 방문 중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갖고 미북 비핵화 협상 등 한반도 정세를 논의했습니다. 시 주석은 비핵화 실현에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고, 김 위원장은 인내심을 갖고 계속 미국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이현철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이 21일 오후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미북 비핵화 협상 등 한반도 정세와 수교 70주년을 맞는 양국 관계 발전 방안 등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중국 CCTV는 김 위원장이 이 자리에서 인내심을 갖고 계속 미국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과거 1년간 북한이 정세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많은 적극적인 조치를 했지만 유관국의 적극적 호응을 얻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말한 유관국은 미국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북한은 인내심을 유지할 것이라며 유관국이 북한과 마주보고 서로의 관심사를 해결해서 한반도 문제가 해결되는 성과가 있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현재 북한이 민생 개선에 중점을 둔 새로운 전략 노선을 관철 중이라며 북한은 중국의 경제 발전과 민생 개선의 경험을 더욱 배우고 싶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시 주석은 중국은 계속해서 한반도 문제 정치적 해결을 지지한다며 북한이 안보와 발전에 관한 관심사를 해결할 수 있도록 힘이 닿는 한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북한과 관련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해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지역의 장기 안정에서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시 주석은 현지 시간으로 오전 9시 10분경 부인인 펑류안 여사와 함께 베이징 서우도공항에서 전용기를 타고 평양으로 출발해 오전 11시 40분쯤 순안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중국 매체들은 공항에는 시 주석을 환영하는 플래카드가 걸렸고 만 명 가까운 군중이 나와 꽃다발을 흔들고 환영구호를 외쳤다고 전했습니다. 시 주석 부부는 전용기 문을 열고 트랩을 내려와 공항에 직접 영접 나온 김 위원장 부부와 악수했습니다. 이날 공항에 열린 환영식에 김 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을 비롯해 박봉주 국무위원회 부위원장 겸 당 부위원장, 리용호 외무상 등 북한 고위층이 대거 참석했고 한때 숙청설이 돌았던 김영철 노동당 대남 담당 부위원장도 참석해 건재를 과시했습니다. 시 주석은 공항 환영식 후 오토바이의 호위 속에 평양 시내 금수산 태양궁전 광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수많은 평양 시민들이 나와 양국 국기와 꽃을 흔들고 조중호 등의 구호를 외쳤습니다. 시 주석이 도착하자 금수산 태양궁전 광장에서는 수만 개의 풍선이 하늘로 날아올랐다고 중국 매체들은 보도했습니다. 금수산 태양궁전에서 열린 환영식에는 북한의 권력 서열 2위인 최용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겸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 등 고위 간부들이 총 출동했습니다. 방북한 외국 정상에 대해 고위 간부들이 두 군데 장소로 나뉘어 영접 행사를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한국 외교부의 김인철 대변인은 이번 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대화와 협상의 구도화에서 진행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시 주석의 이번 북한 방문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김현철 통일부 장관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이번 다섯 번째 북중 정상회담이 하노이 회담 이후 교착된 비핵화 협상이 조속히 재개되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표시했습니다. 시 주석은 방북 이틀째인 21일에는 김 위원장과 함께 북중 친선의 상징인 조중 우이탑을 방문한 뒤 중국으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 주석은 중국 주석으로는 14년 만에 처음으로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또 시 주석은 덩 샤오핑과 장쩌민, 후진다오 주석에 이어 북한을 방문하는 네 번째 중국 주석입니다. 시 주석은 개인적으로는 부주석이던 2008년 6월 이후에 11년 만에 첫 번째 북한 방문입니다. 서울에서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스티븐 비건 미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실무 차원에서 북한과 협상이 재개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과 북한 모두 유연한 접근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있으며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함자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는 19일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애틀랜틱 카운슬과 동아시아 재단이 주최한 행사 기조연설에서 미북 실무협상 재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We have noted the ideas that are constructive and that could facilitate progress when our two countries resume working level negotiations. Both sides understand the need.
비건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우리는 두 나라의 실무 협상이 재개될 때 건설적이고 진전을 촉진시킬 수 있는 계획들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북한 양측은 유연한 접근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있고 이것만이 외교를 통해 진전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방법의 정의를 이해하고 있다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난 25년간 실패한 방식을 넘어서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비건 대표는 북한의 비핵화가 북한의 결단으로 충분히 가능한 일이란 점도 분명했습니다.
We have made clear that the U.S. is looking for meaningful and verifiable steps on denuclearization. And we understand that in the North Korean view, this is possible.
미국은 비핵화에 있어 의미 있고 검증 가능한 조치를 바라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해왔으며 북한의 관점에서 이것이 가능하다는 점 또한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이는 안전 보장과 전반적인 관계 개선에 대한 폭넓은 논의 속에서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실이 실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이미 말한 내용과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안전 보장을 제공하는 데 동의하고 김 위원장은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견고하고 확고한 약속을 재확인했다는 겁니다. 비건 대표는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의 합의 내용을 거듭 상기시켰습니다.
It would behoove us to go back to the first principles. That is, the four basic areas of agreement in the joint statement that came out of the Singapore summit, which I discussed a few moments ago.
양측이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공동 성명의 4개 항 기본 합의 상위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실무 차원의 협상이 재개된다면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약속한 모든 내용들을 논의할 준비가 돼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를 토대로 어쩌면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1년 전 만남에서 약속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한반도의 안보에 대한 추가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협상 재개에 대한 기대감도 드러냈습니다.
But I also want to emphasize that the door is wide open to negotiations and we expect and hope that in the not too distant future we will be
미북 협상의 문이 활짝 열려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고 멀지 않은 미래에 실질적인 방식으로 이런 과정이 다시 시작되길 기대하고 바란다는 겁니다. 비건 대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결과를 지켜보자며 말을 아꼈습니다. 다만 중국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상태를 조성하고 싶어하고 한반도에서 대량 살상 무기를 제거하고 싶다고 여러 차례 밝혀왔다며 이는 미국과 중국이 동의하기에 충분한 조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건 중국이 이렇게 하는 건 미국을 위해서가 아니며 중국의 국가적 이익 때문이라며 중국이 계속해서 건설적인 메시지를 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비건 대표에 앞서 기조연설에 나선 이도훈 한국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북한이 대화 재개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My government also stands ready to do what needs to be done. In this regard, I urge North Korea to respond to President Moon's outstanding invitation.
한국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일을 할 준비가 돼 있으며 이런 관점에서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전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에 호응할 것을 촉구한다는 겁니다. 이 본부장은 북한이 다른 나라와 대화에 나서는 전략적 결정은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이미지와 주민들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A strategic decision by North Korea will drastically improve its global image and the livelihood of its people. Such a decision will go down in history.
이 본부장은 북한의 이런 결정은 한반도의 긴 역사상 가장 중요한 결정이 될 것이라며 북한은 용기를 갖고 반드시 지금의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은 북한 문제를 활용해 미국과의 무역 갈등을 해결하려는 중국의 의지를 보여준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는 북한의 부분적 핵신고와 핵물질 생산 일부 동결에서 찾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샘윤 전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에 대해 미국과의 무역 갈등 와중에 자신에게 북한이라는 카드가 있다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여주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t showed that he's going in there with the idea that to show Trump that he has what I call his flag.
윤 전 대표는 19일 워싱턴의 민간 단체인 애틀랜틱 카운슬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시진핑 주석은 방북을 통해 역내 동맹국과의 관계가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미국과의 무역 전쟁에서 북한 문제를 사용하려는 의도를 내비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전 대표는 또 시 주석의 최대 우선순위는 미국과의 무역 갈등 해결이라며 무역 갈등이 해결돼야 북한 문제에서 진전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비핵화 달성을 위한 미북 간 로드맵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I think if you had a roadmap, you know, beginning with what they have agreed to already, which is end of joint.
미국과 북한 사이에 이미 합의한 대규모 미한 연합 군사 훈련 중단과 핵 미사일 시험 중단에서부터 시작해 북한의 핵 동결 그리고 핵 시설 해체의 수순으로 가는 로드맵이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설명입니다. 윤 전 대표는 이어 미국과 북한의 잠정적 합의는 북한에 대한 안전 보장과 미북 관계 정상화를 단계적으로 이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미국이 영변 핵시설 비핵화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 북한의 부분적 핵신고와 일부 핵물질 생산 동결을 받아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토비 달튼 부국장은 영변 핵시설이 북한 전체 핵 프로그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확실하지 않다며 포괄적 합의가 아닌 부분적 신고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It could be a partial declaration, for instance, about the amount of fissile material, the numbers of missiles.
북한의 핵 분열 물질 보유량과 미사일 보유 개수 등을 신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달튼 부국장은 또 동결의 범위를 핵무기 관련 활동들로 확장할 수 있다며 여기에는 핵 연료 생산 중단이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동결된 핵물질에 대한 검증과 모니터링이 수반된다면 더욱 의미 있는 조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종대 한국정의당 의원은 비핵화 협상이 현재 교착 상태에 있는 건 북한의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에만 집중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북한 비핵화로 가는 과정에서 중간 단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In that sense, I think denuclearization should be seen as a process, not as a end state goal. And it can be only properly approached through
비핵화는 단계적인 조치를 통해서만 달성이 가능하며 중간 단계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핵화 협상 교착 국면에서도 미국과 한국은 강력한 동맹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More than any other time in history, the strong strength between the alliance can be vividly felt. Each nation's positions try to be understood from
미국과 한국은 과거 어느 때보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하고 있으며 미한 동맹은 현재 최상이라고 이 의원은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중국과 북한 관계가 해빙기를 맞고 있다고 게리 로크 전 중국 주재 미국 대사가 밝혔습니다. 로크 전 대사는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을 북한과의 정치 경제적 유대를 회복하려는 신호로 진단했습니다. 로크 전 대사는 워싱턴 주지사와 상무장관을 거쳐 2011년 8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중국 주재 미국 대사를 지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첫 공식 방북을 계기로 북중 관계 현황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중국 대사를 역임하시면서 가까이서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An opportunity for China to reiterate and emphasize the long-standing
중국에게 이번 방북은 두 나라의 오랜 관계를 재확인하고 강조할 기회입니다. 분명히 양국 관계의 해빙기를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한 뒤 중국은 북한과 거리를 두었습니다. 젊은 지도자가 잔인한 행동을 하고 미사일 발사를 하면서 유엔 결의를 무시했기 때문이죠. 따라서 중국 지도자가 북한 지도자를 만난다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중국은 한반도의 안정적인 관계를 무엇보다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해빙기를 맞게 된 결정적인 요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김 위원장이 중국을 몇 차례나 방문하면서 미북 회담 결과를 공유했기 때문일까요?
Well, the relationship is certainly on more friendly terms than it was several years ago.
두 나라의 관계가 몇 년 전보다 우호적으로 변한 건 분명합니다. 남북한 지도자 모두가 미국과 함께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 축소에 대해 논의하려는 의지 때문이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중국이 미북 간 비핵화 협상에 깊숙이 개입하는 것은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요?
I'm sure that any settlement of the tensions and the end to proliferation of nuclear development or development
한반도 긴장 해소를 비롯해 핵무기 개발과 확산, 핵과 미사일 실험 문제 등의 해결 과정에 중국이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또 미북 간 어떤 합의에도 중국은 물론 한국, 일본이 관여해야 하고 어쩌면 러시아도 여기 포함돼야 할 겁니다. 중국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앞서 중국은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제어하는 합의에도 중요한 부분을 맡았는데 북한의 핵무기 야심을 막는데도 똑같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런 개입을 북한이 반길진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이번 방북만큼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죠?
Well, it certainly will benefit him by showing that the Chinese leader is willing to come to North Korea. That the Chinese leader
중국 지도자가 북한 지도자의 초청에 기꺼이 응하고 북한을 기꺼이 방문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김정은에게도 분명히 이득이 됩니다. 북한이 중국과 오랫동안 유지해왔던 강력한 경제적, 정치적 관계를 지속하고 싶어 한다는 신호니까요.
그런 신호를 주게 될 방북이 곧바로 일본에서 이어질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동에 뭔가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까요?
It should have no impact whatsoever. If anything, I'm sure the President Trump will ask about the visit.
저는 별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방북에 대해 물어볼 것으로 확신합니다. 미국 정부는 그동안 중국에 북한의 핵개발 중단을 촉구해달라고 요구해왔기 때문이죠.
그게 곧 중국의 협상력 강화를 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Well, Beijing has always occupied a pivotal role with respect to
글쎄요, 중국은 한반도 안정 문제와 관련해 언제나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중국의 중요성이 감소된 적은 없다는 뜻입니다.
중국이 그런 역할을 북한 비핵화를 위해 충분히 발휘했는지 여부에 대해선 비판이 많습니다. 제재를 우회하도록 방치했다는 지적도 있고요. 동의하십니까?
Well, there may be some, you know, violations here and there, but by and large, it's my understanding that China has been abiding by the sanctions.
이런저런 위반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중국은 대북 제재를 대체로 잘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미국이 직접 대화할 것을 오랫동안 촉구해 왔고요.
중국 대사로 재직 중 장성택 처형 이뤄졌고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도 잇따랐습니다. 당시 중국 정부 내부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Well, they were very well. China expressed to me when I was ambassador their concern about the nuclear testing program.
중국 당국자들은 미국 대사였던 저에게 북한의 핵과 관련 프로그램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평화와 안정을 원한다는 입장도 밝혔고요. 중국은 미국과 북한 간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미국과 북한이 직접 대화에 나설 것을 계속 촉구했지요.
중국 당국자들과 북한 정권의 붕괴 가능성이나 이후 대응 문제를 논의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No, I have not talked to them recently about any of these issues.
그런 사안에 대해 중국과 논의한 적은 없습니다.
중국이 그런 대화를 꺼려도 미국 정부는 북한의 비상사태 가능성에 대해서 중국과 논의를 시도했던 것으로 아는데요.
Well, the United States has been involving China and working with China on trying to apply pressure to North Korea to curb their nuclear program.
미국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억제하기 위한 압박에 중국을 참여시키고 협력하려 해왔던 것입니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중국은 한반도에서 긴장이 고조되는 걸 막는 데 신경 써왔으니까요. 유엔 대북 제재에 동참하고 이를 대체로 이행하면서 말이죠. 북한의 핵실험도 규탄하지 않았습니까? 중국은 북한의 행동에 대해 매우 우려해왔고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계속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까지 게리 로크 전 중국 주재 미국 대사로부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이 가져올 영향과 북중관계 현 주소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백성은 기자였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북한의 제재 회피에 연루된 러시아 금융회사를 전격 제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제재 취소 발언 이후 미국이 북한과 관련해 가한 첫 번째 제재입니다. 김현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재무부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러시아 금융회사는 러시안 파이낸셜 소사이어티입니다.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19일 이 회사가 2017년과 2018년 사이 또 다른 제재 대상인 단둥중성 무역회사를 위해 여러 개의 은행 계좌 개설을 도왔다고 밝혔습니다. 단둥중성은 미국과 유엔의 제재 대상인 북한 조선무역은행이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고 통제하는 기관으로 알려졌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러시안 파이낸셜 소사이어티가 외환을 거래할 수 있는 비은행 신용기관 자격을 얻자마자 북한에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단둥중성무역회사는 물론 조선아연공업회사의 대표에게도 은행 계좌를 개설해줬다는 지적입니다. 이를 통해 미국과 유엔의 제재 대상인 북한 기관들은 김정은 정권의 핵 프로그램을 위한 수익 창출을 위해 국제금융체제에 접근할 수 있게 됐다고 해외자산통제실은 설명했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북한의 제재기관들이 러시안 파이낸셜 소사이어티로부터 이런 금융지원을 받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인물로 북한인 한장수를 지목했습니다. 한장수는 지난 2017년 3월 제재 명단에 오른 조선무역은행의 러시아 대표입니다. 재무부는 지난해 8월 금융거래에 관여한 혐의로 러시아 아그로 소유주 상업은행과 한장수를 제재 명단에 추가한 바 있습니다. 시걸 맨덜커 재무부 테러 금융정보 차관은 이날 성명에서 재무부는 러시아 등 북한과의 불법 거래를 촉진하는 개인과 기업에 대해 미국의 기존 제재와 유엔의 제재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의 국제금융시장 접근을 알선하기 위해 미 당국을 교묘히 피하려는 시도를 하는 이들은 중대한 제재 위험에 노출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자신의 트위터에 오늘 미 재무부는 현행 대북 제재에 대규모 제재를 추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면서 추가 제재 철회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재는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후 3개월 만에 나온 조처여서 주목됩니다. 러시아 기관이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미국의 독자 제재 명단에 오른 건 지난해 8월 이후 처음입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러시안 파이낸셜 소사이어티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되며 미국인들의 이들과의 거래도 금지됩니다. 미국 정부가 의미하는 미국인에는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외에 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외국 기업도 포함됩니다. VOA 뉴스 김현숙입니다.
북한의 정제유 수입 한도 초과 여부를 놓고 중국과 러시아가 손을 잡고 미국과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는 지난 3월과 4월 북한에 수만 배럴의 정제유를 공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북한의 정제유 수입을 놓고 중국이 러시아와 손을 잡고 미국과 대치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19일 외교부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북한에 대한 정제유 공급에 제동을 걸려는 미국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정제유 수입 제한 여부는 안보리 결의와 대북제재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신뢰할 만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중국의 이런 주장은 지난주 미국이 유엔에 보낸 항의 서한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미국은 이 서한에서 북한이 불법 해상 환적을 통해 대북제재가 규정한 한도를 초과한 정제유를 취득했다면서 유엔 회원국들의 북한에 대한 추가 정제유 공급을 즉각 중단하도록 요구할 것을 촉구하는 문서를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에 보냈습니다. 안보리는 지난 2017년 채택한 결의 2397호를 통해 1년 동안 북한에 공급할 수 있는 정제유 상한선을 50만 배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서한에서 북한이 지난해 불법적인 선박 간 환적을 통해 연간 한도 50만 배럴의 7배가 넘는 양의 석유를 수입했고 올해도 이미 70차례 이상의 불법 환적을 통해 상한선을 넘겼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 측 주장에 대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유엔에 요청한 대북 정제유 공급 중단 요구는 보류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는 이에 대한 VOA의 질문에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의 요청에 제동을 건 것은 맞다면서도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는 19일 유엔 안보리에 3월과 4월 북한에 공식적으로 공급한 정제유의 양을 보고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러시아는 지난 3월 3만 880여 배럴, 4월 3만 7,180여 배럴 등 총 6만 8천여 배럴을 북한에 공급했습니다. 올해 4개월 동안 러시아가 북한에 공급한 정제유를 합산하면 약 14만 9,900 배럴입니다. 중국이 1월부터 4월까지 공급한 3만 3,135 배럴까지 합하면 중국과 러시아 두 나라가 올해 공식적으로 북한에 공급한 정제유는 모두 18만 3천여 배럴입니다. 이는 연간 수입 한도인 50만 배럴의 36%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캐나다가 북한의 확산 활동과 제재 회피를 막기 위해서 1,400만 달러를 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북 제재 이행 역량과 관련 정보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위협을 적시한 특별기금은 캐나다의 외교 영사 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글로벌부의 무기 위협 감소 프로그램을 통해 지출됩니다. 캐나다 글로벌부의 에이미 밀스 대변인은 18일 VOA에 북한의 확산 활동에 대응하는 유엔 안보리 제재를 이행하는 국제적 역량을 구축하기 위해 캐나다가 1,400만 달러가 넘는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제재 회피 노력에 연루된 단체를 식별하는 오픈소스 정보를 개발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캐나다가 이처럼 조직화된 국제적 노력에 참여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 그리고 안전을 지지하는 국제적인 연대를 보여주며 유엔 안보리 제재 체제 무결성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밀스 대변인은 캐나다가 영내는 물론 국제 평화와 안전에 실제적이고 점증하는 위협을 가하는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향한 구체적인 행동을 보여주지 않고 있는 것을 우려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캐나다는 북한이 방향을 바꾸고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압박을 가하는 유엔 안보리 제재 체제를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선박 간 환적 행위 등 해상 밀수에 대한 대응을 돕는 해군 자산 파견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밀스 대변인은 캐나다가 이런 목적을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한 대북 공조를 하고 있음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8월과 9월 호주, 일본, 뉴질랜드, 미국, 영국을 포함한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캐나다군의 해상 초계기를 영내에 파견했다는 설명입니다. 아울러 캐나다 정부는 지난 4월 향후 2년에 걸쳐 북한의 해상 제재 회피에 대응하는 다국적 작전에 정기적으로 군 자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캐나다는 북한이 50만 배럴로 제한된 정제유 수입 한도를 크게 넘긴 데 대해 미국 등 여기에 동조하는 나라들과 함께 유엔 안보리 1718 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밀스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미국 상원이 북한의 비핵화 검증을 위해서 천만 달러를 2020 회계연도 국방 예산에 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검증 프로그램 개발과 이행에 이 예산을 사용해야 한다는 제안입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의 에드워드 마키 상원 의원이 18일 천만 달러 규모의 북한 비핵화 검증 예산을 배정하는 내용의 상원 국방수권법안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방위 핵 비확산 예산을 천만 달러 늘려 이 증가분을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와 연관된 활동에 대한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감시 검증 프로그램 개발과 이행 준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마키 의원은 천만 달러의 예산 증가분 상세를 위해 신형 핵탄두 개발 예산 삭감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국방수권법안에 포함된 W-716-2 핵탄두 변형 프로그램 예산을 천만 달러 삭감하고 이 예산을 북한의 비핵화 검증에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폭발력이 5에서 7킬로톤에 이르는 W-76-2 핵탄두는 미 해군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에 탑재하는 W-76-1을 변형해 만든 것으로 미국은 최근 핵태세 검토 보고서에서 W-76-2 핵탄두 생산 방침을 공표한 바 있습니다. 마키 의원은 이와 별도로 핵무기를 이용한 선제타격 금지 조항도 국방수권법안 수정안 형태로 제출했습니다. 마키 의원은 상원에 진출한 이후 핵무기 비확산 정책 마련에 주력해왔습니다. 북한과의 긴장이 고조되던 2017년 중순 핵무기를 이용한 대북 선제타격 제한 법안을 상정했으나 외교의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습니다. 한편 상원의 국방수권법안 수정안에는 지난 13일 브링크 액트 또는 원비어법이라 불리는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이 포함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1990년대 옛 소련 국가들의 비핵화 지원을 주도한 샘 넌 전 상원 의원이 당시 적용했던 협력적 위협 감축 CTR 모델을 북한에도 적용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핵기술을 평화적 목적으로 전환하도록 국제사회가 도우면 비핵화와 안보를 모두 달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샘 넌 전 의원은 19일 워싱턴의 비정부기구인 핵위협방지구상 NTI가 주최한 보고서 발표회에서 협력적 위협 감축 모델을 북한 비핵화에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협력적 위협 감축, 즉 CTR이란 미국이 옛 소련 핵보유국의 핵무기와 시설 폐기를 지원해주는 넌루거법의 핵심 개념입니다. 1991년 당시 넌 의원과 리처드 루거 상원 의원이 함께 마련한 넌 루거법은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등의 비핵화를 이끌어내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날 보고서를 발표한 리처드 존슨 NTI 선임연구원은 대북 CTR 전략의 기본 개념에 대해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평화적인 원자력 에너지 개발용으로 전환해 인적 물적 자원을 경제 개발에 활용하고 안보 위협을 줄이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무기체계화한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국제사회는 북한이 보유한 인력과 자원을 평화로운 핵기술 이용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는 주장입니다. 존슨 연구원은 북한의 핵기술을 기반으로 민간 원자력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이끌면 핵 관련 인력의 재고용을 도와 전환을 용이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확실한 비핵화 조치와 CTR 전략에 따른 대북 지원을 미북 양측이 주고받는다면 서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합의에 따라 북한이 핵분열 물질을 북한 밖으로 반출하면 미국은 그 대가로 무기화할 수 없는 전홍축 연료를 제공해 준다는 것입니다. 존슨 연구원은 과거 미국이 옛 소련 국가들과도 비슷한 거래를 했다며 이렇게 해야 비핵화가 북한의 경제적으로 실익이 있는 유인책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넌 전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CTR의 핵심은 첫 머리 글자가 의미하는 협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he key word in this concept, in this report, as we know from history, the breakup of the Soviet Union, as Deborah said, is the word cooperative. It must be done with North Korea, not to North Korea. It must provide benefits to all parties, and that can make such a program, we think, a win for North Korea, as well as a win for global stability. CTR은 북한과의 협력을 통해 달성하는 것이며 참가 당사국 모두에게 이익이 돼 북한의 발전과 세계 안보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방적인 비핵화 방안보다 거부할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넌 전 의원은 전망했습니다. 다만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핵분열물질을 확실한 검증하에 폐기하고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정기 사찰을 받는다는 조건을 반드시 달아야 한다고 넌 전 의원과 연구진은 말했습니다. 존슨 연구원은 CTR이 북핵 폐기 검증을 선행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북한에 대한 국제기구의 인도주의 목적의 물품 반입을 허용했습니다. 해당 물품은 북한 내 복구 활동과 의료 지원, 급수 시설 설치 목적으로 반입될 예정입니다. 오종수 기자입니다.
제재 면제를 승인받은 기구는 국제적십자위원회 ICRC입니다. 대북제재위원회는 19일 웹사이트를 통해 ICRC의 요청에 대한 제재 면제 승인 사실을 확인하고 서한과 함께 물품 목록을 공개했습니다. 서한에 따르면 ICRC는 지난 5월 29일 북한 내 재난복구 사업과 의료 지원, 근교 급수 등과 관련한 프로그램에 대한 제재 면제 신청서를 제출한 뒤 지난 11일 최종 승인 판정을 받았습니다. 제재 면제가 허가된 기간은 승인일로부터 6개월 뒤인 12월 11일까지로 정해졌습니다. ICRC의 면제 목록에 포함된 339개 품목은 근교 급수시설 설치를 위한 철강 파이프와 관련 부품이 대부분으로 남포항을 통해 들어갈 예정입니다. 의료 지원 물품은 의료용 메스와 메스날, 냉동고, 소독 비누 등이고 평양으로 운송될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 면제 목록에 오른 물품 구매 비용은 따로 공개되지 않았는데 급수시설 설치와 관련된 일부 물품에 대한 비용은 바로 중국 업체에 송금될 예정입니다. 대북 제재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유엔 주재 독일 대표부의 크리스토퍼 호이스겐 대사는 ICRC에 보낸 서한에서 이번 결정이 대북 결의 2397호에 따라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호이겐스 대사는 또 대북 제재위원회는 안보리 대북 결의가 북한 주민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위원회는 대북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관련 기관들이 위원회가 승인한 면제 시한을 준수하고 각국의 법과 규정, 금융과 상업거래에 대한 면허 요건, 관련 국가의 운송과 세관 절차를 철저히 지킬 것을 요청했습니다. BOA 뉴스 오종수입니다.
유엔 세계식량계획 WFP가 한국의 대북 식량 지원에 대해서 사의를 표했습니다. 지원된 식량은 높은 모니터링 기준을 마련한 뒤 분배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세계식량계획 WFP는 19일 성명을 통해 한국이 북한의 식량난에 대응해 쌀 5만 톤과 450만 달러를 공유한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서 진행하는 모든 식량 지원 활동과 마찬가지로 접근성과 모니터링에 대한 높은 기준을 마련한 뒤 분배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은 북한의 식량난이 매우 심각하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성명은 북한이 가뭄과 부족한 수확량의 타격을 크게 입어 수백만 명의 아동과 성인 남녀가 앞으로 수개월간 심각한 식량 부족을 겪게 됐다는 데이비드 카트루드 WFP 아태본부장의 발언을 전했습니다. 이어 북한에서 식량난의 타격을 가장 많이 입은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최소 2억 7,500만 달러 상당의 식량 30만 톤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에서 굶주리는 주민 수백만 명에 대한 식량과 영양 지원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세계식량계획과 식량농업기구는 지난달 북한에서 진행된 식량안보조사 결과 2018년 북한의 수확량이 급감해 북한 주민의 40%에 해당하는 1,010만 명이 위험에 처했다고 밝혔습니다. WFP는 북한 9개도 주민 77만 명에게 영양을 공급하고 있으며 5살 미만의 가장 취약한 어린이와 임산부, 수유모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B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전 세계에 난민 자격으로 사는 탈북민은 802명이라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탈북민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나라는 캐나다와 영국이었습니다. 김영건 기자입니다.
유엔 난민기구 UNHCR은 세계 난민의 날인 21일 하루 앞두고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서 2018년 말 현재 세계 여러 나라에서 난민 자격으로 사는 탈북민은 802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난민 지위를 받기 위해 체류국에서 망명을 신청한 뒤 대기 중인 탈북민은 15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전 세계에서 새롭게 난민 지위를 신청한 탈북민은 1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유엔 난민기구의 지원으로 난민 지위를 받은 탈북민은 58명, 망명 신청에 도움을 받은 탈북민은 16명이었습니다. 유엔 난민기구는 지난해 보고서에서 난민 자격으로 사는 탈북민이 2017년 말 현재 전 세계 1,175명, 난민 지위를 신청한 뒤 대기 중인 탈북민은 593명이라고 밝혔었습니다. 올해 보고서는 탈북민들의 거주국을 자세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유엔 난민기구가 자체 홈페이지 통계자료에서 밝힌 비공식 통계에 따르면 캐나다가 478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영국 81명, 러시아 57명, 네덜란드 46명, 벨기에 36명, 독일 34명 등 25개 나라에서 적어도 한 명 이상에게 난민 혹은 난민에 준하는 자격을 부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만 2천여 명에 달하는 한국 내 탈북민들은 입국 후 조사를 거쳐 바로 한국 국적을 받기 때문에 난민 통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한편 유엔 난민기구는 전 세계에서 전쟁과 박해, 폭력 등을 피해 탈출한 난민이 7,080만 명으로 지난 70년 이래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이번에는 김영권 기자와 함께 이번 연례 보고서와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난민 자격으로 살고 있는 탈북민이 지난해에 비해서 373명이 줄었네요. 왜 그렇습니까?
긍정과 부정적 이유가 함께 있습니다. 난민이 체류국에서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받으면 유엔 난민기구 통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실제로 해외에 거주하는 탈북민은 보고서의 통계보다 훨씬 더 많다는 지적입니다. UNHCR은 앞서 2014년에 1,282명, 2015년에 1,103명, 2016년에 1,422명의 탈북민이 난민 자격으로 전 세계에 살고 있다고 밝혔었습니다.
부정적인 사례라면 어떤 건가요?
난민주의를 박탈당하거나 난민 신청을 했다가 거부되는 경우입니다. 한국에 정착한 뒤 외국에 나가 난민지위를 받기 위해 망명을 재신청하는 이른바 위장 탈북민들 때문입니다. 한국의 박주선 국회의원은 지난해 8월 통일부 자료를 인용해 소재가 불분명한 국내 탈북민이 7월 기준으로 886명에 달한다고 밝혔었습니다. 이번 유엔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새롭게 난민지위나 이에 준하는 자격을 받은 탈북민은 32명에 불과합니다. 반면에 45명이 거부됐고 70명은 자격 미달이나 취소 등으로 심사가 종결됐습니다.
네, 앞서 유엔 난민기구가 직접 지원해서 난민 지위를 받은 탈북민이 58명이라고 하셨거든요. 어떤 경우에 그렇게 됩니까?
난민 신청이 어려운 러시아 같은 나라들입니다. 유엔 관계자들에 따르면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 근로자들이 모스크바 유엔 난민기구 사무소의 도움을 받아서 난민 지위를 받아 체류하거나 한국과 미국으로 이동해 정착하고 있습니다. 유엔 난민기구에 따르면 지난해 러시아에서 난민 신청을 한 뒤 대기 중인 탈북민은 적어도 12명에 달합니다.
네, 이미 뭐 소개해드린 여러 나라 외에 또 어떤 나라에 탈북민들이 살고 있습니까?
호주 19명, 룩셈부르크 12명, 덴마크 9명, 미국 8명, 아일랜드 7명, 프랑스 6명, 스웨덴 5명 등입니다. 미국은 입국 뒤 1년이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해 통계에서 많이 누락됐습니다. 그 밖에 숫자를 표기하지 않은 채 비공개로 적시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어떤 나라들인가요?
아프리카의 앙골라와 케냐, 아랍의 예멘과 요르단, 중남미 코스타리카와 브라질, 중립국인 스위스와 핀란드, 이스라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엔 관계자는 과거 BOA에 외교관을 포함해 북한 관리들의 망명 등 민감한 사안일 경우 인원 등 자세한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영건 기자였습니다.
영화와 음악 그리고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명대사와 가슴에 담고 싶은 명장면, 주옥 같은 곡들이 흘러나오는 곳 영화 동네.
In case I don't see ya. Good afternoon, good evening, and good night. Something strange
in your neighborhood. 지금껏 나온 영화의 숨겨진 뒷이야기. 그리고 전문가들의 감상평.
And you'll have a family in your heart forever.
폭소와 감동.
All my love to you, puppet. You're going to be all right. Bye-bye. In a
restless world. 영화 속 시대와 문화가 되살아납니다. Love is ended before it's
begun. Abraham Lincoln has asked us to work with him to accomplish the death of slavery.
This fight is for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들리는 영화관 영화 동네. 매주 일요일 밤과 월요일 새벽 더욱 풍성한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평안남북도 지역 오전에는 대부분 지역에 구름 많고 비 내립니다. 신의주의는 오전에 구름 많다가 점차 맑아지겠고 안주, 수풍, 구성, 중간 강계 지역도 오후에 맑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 기온은 19도, 낮 최고 26도, 남포 아침에는 19도, 낮에 25도입니다. 신의주 아침 기온 18도, 낮 기온은 29도. 중강 아침 최저 13도, 낮에는 26도. 강계 아침 최저 17도, 낮 최고 기온은 28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 지역, 그리고 가끔 비 내립니다. 해주와 용현 지역은 오후에 비가 그칩니다만 계속 흐리겠습니다. 해주 아침 최저는 19도, 낮 최고 24도. 개성 아침 최저 18도, 낮에는 25도. 사리원 아침에는 19도, 낮 기온은 26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함경남도 지역은 오전에 흐리고 비 내리는 곳이 많습니다. 함흥과 원산, 장전, 평강 지역은 오후에도 가끔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는 18도, 낮 최고 22도. 예산 아침 최저 12도, 낮 최고 25도. 원산 아침에는 19도, 낮에는 21도. 청진 아침 기온 14도, 낮 기온은 22도. 삼지연은 아침 최저 6도, 낮 최고 기온은 19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동해상은 구름 많고 비 내립니다. 서해는 앞바다 쪽은 오전에 흐리고 비 내리고 오후에는 구름만 많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0.5에서 2m, 서해 북부 해상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잠시 뒤 VOA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새벽 4시부터 시작되는 아침 방송 청취를 위해서 단파 5875, 7365, 7485kHz로 주파수를 맞춰주시길 바랍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출발 뉴스쇼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 외식의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이란의 미군 무인기 격추와 관련해 이란이 큰 실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인터넷 트위터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이란의 미군 무인기 격추 사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이란은 20일 자국 영공을 침입한 미군 무인기 드론을 격추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성명에서 미군 무인기 글로벌 호크가 호르무즈 해역과 가까운 이란 남부 상공을 침입해 간첩 활동을 했다며 대공 방어 시스템으로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미군 당국은 이란 측의 이 같은 발표 내용을 즉각 부인했습니다. 중동 지역을 관할하는 미 중부사령부는 사건 당시 무인기를 포함한 어떤 미군 항공기도 이란 영공을 비행한 사실이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란 관계자는 호르무즈 해협 인근 공해상에서 이란의 지대공 미사일로 미군 측 무인기 한 대가 격추됐다고 밝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중동의 원유 주요 수출 경로입니다.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는 유조선에 대한 공격 사건이 잇따랐고 미국은 이란을 배후로 지목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이에 따라 중동 주둔 미군 병력을 1,000명가량 증원한다고 지난 17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계속 인내심을 갖고 미국과 대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20일 평양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통해 과거 1년간 북한은 긴장 완화를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많이 했지만 유관국의 호응을 얻지 못했다며 이런 상황은 보고 싶은 것이 아니었다고 말한 것으로 중국 관영 CCTV가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 조선은 인내심을 유지할 것이라며 유관국이 조선 측과 마주보고 서로의 관심사를 해결해 한반도 문제에 성과가 있기를 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북한이 보여준 대미 대화 노력을 긍정평가했습니다. 시 주석은 조선이 보여준 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 비핵화 추동을 위한 노력을 높이 본다면서 과거 1년간 반도 문제의 대화 해결을 위해 기회가 나타났고 국제사회는 미북 대화가 성과가 있기를 기대했다고 말했습니다. 태국 방콕에서 개막된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초청하는 방안이 논의된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교도통신은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아세안이 오는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한국 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세안 회원 10개국 모두가 북한과 국교가 있는 상황에서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 관여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교도통신은 김정은 위원장이 부산 초청을 받아들인다는 보장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캐나다 해군 함정이 중국이 민감하게 여기는 수역인 타이완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타이완 언론은 19일 캐나다 군함 두 척이 타이완 해협을 통과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캐나다 해군 소속인 레지나호와 보급함이 18일 타이완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타이완 국방당국도 성명을 내고 캐나다 군함 두 척이 타이완 해협을 자유 항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이외의 다른 국가의 군함이 타이완 해협을 통과하는 것은 드문 일입니다. 캐나다가 지난해 12월 미국 정부의 요청으로 멍완저우 화웨이 부회장을 체포한 이후 캐나다와 중국 관계는 악화됐습니다. 중국 정부는 전직 외교관인 마이클 코프릭과 대북 사업가인 마이클 스페이버 등 캐나다인 두 명을 구금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미 해군 함정은 지난 7월 1일에 8차례 걸쳐 타이완 해협을 통과한 바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주 일본 오사카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폭스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러시아와 잘 지내고 싶고 그럴 것으로 생각한다며 중국과도 잘 지내고 싶다며 다음 주 G20 정상회의에서 두 사람 모두를 만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원기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새벽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전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또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